부여할 시간, 마음 집중하고 마음문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음에 있어 방해되는 모든 것들 성령께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새기고 심령 속에서 새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 한 토막 들려드리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염소들 무리에서 살았습니다. 염소들과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또 염소처럼 매 소리를 내면서 염소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휘영청 밝은 달밤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이 염소떼를 덮쳤어요. 왕! 백수의 제왕이 염소떼를 덮치자 모든 염소들은 한데 모여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아니, 염소들은 호랑이를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서로 뒤엉켜서 동작 그만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는데 염소떼를 덮친 이 호랑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염소떼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급할 거 없죠. 이제 호랑이의 식사가 시작되기 직전인데 그런데 어라 완전히 뒤엉켜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염소떼 사이에 웬 호랑이 한 마리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게 뭐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나하고 똑같은 호랑이가 맞는 거야? 이 커다란 호랑이는 염소떼 사이에 호랑이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염소떼 사이에 있는 호랑이는 다른 염소들처럼 커다란 호랑이 쪽을 보지도 못한 채 자기 대가리를 쳐박고서 계속해서 떨고만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이 커다란 호랑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니, 쟤는 뭐야? 쟤 때문에 호랑이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잖아. 화가 난 호랑이는 눈앞에 놓인 맛있는 식사감인 염소떼들도 다 내버려 두고 염소떼 사이에는 호랑이를 끌고서 강가로 갔습니다. 봐봐! 물에 비친 네 모습을 좀 보라고. 너는 염소가 아니라 백수의 제왕인 호랑이야. 커다란 호랑이는 염소 틈에서 자라난 호랑이를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염소 틈에서 자라난 호랑이는 모르겠어요. 당신은 나보고 호랑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진짜 호랑인지 난 정말로 모르겠어요. 당신 말대로 나는 호랑인가요? 아니면 염소인가요? 내가 누군가요? 나는 누구냐고 하는 질문으로 끝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할스톤의 저서 다락방 속의 자아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할스톤은 1973년 미국 최초의 전인적 치유기관인 힐링 아트센터를 창설한 자아심리학 분야의 대가입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면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책의 부제는 누가 내 삶을 몰래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내 삶을 몰래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아를 찾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아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뉴욕타임즈에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락방 속의 자아들이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이 사회 속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반증이다. 실제로 저자인 할스톤은 이 책의 말미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잘 대답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사실 할스톤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성경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에베소서 5장 8절 나는 빛의 자녀들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대답이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 속에서 날마다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의 대답 중에서 신명기 7장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대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첫 번째 대답,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는요. 시기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형식적으로 보자면 신명기의 전체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전하고 있는 설교 형태, 설교 말씀으로서 신명기 전체를 크게 세 가지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세 가지 설교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지나온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요약하면서 그 광야 생활 중에 경험했던, 그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계명과 교훈들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 신명기 27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관한 예언적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축복, 저주, 축복과 저주의 두 가지 갈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구조로 볼 때 오늘 본문인 신명기 7장, 신명기 전체에서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지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두 번째 설교, 이 두 번째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 교훈들이 분량으로 봐도 제일 길고 가장 길고 그리고 실제로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종류도 가장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인 신명기 7장 6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두 가지 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시는 이 두 가지 정의가 신명기 전체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설교 부분,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그 두 번째 설교 전체의 B 뼈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설교인 부분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과 교훈들이. 근데 너희들은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려야 된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꼭 해야만 하고 또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과 교훈들이 쫙 나타나 있는데 이와 같은 계명과 교훈들의 기초가 뭐냐? 이와 같은 반드시 해야 될 또 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계명과 교훈들의 기초가 뭐냐? 그 기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정의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인 신명기 7장 6절부터 15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또 너희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과 교훈들의 기초, 뼈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야. 이러이러한 존재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적 의무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그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두 가지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생을 예수 믿는데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이 두 가지를 거꾸로 이해한 채 그렇게 예수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지켜야 돼. 예수를 믿으면 꼭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해야 되고 반대로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 맞지요. 중요합니다. 해야죠. 지켜야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순서가 거꾸로가 되면 순서가 바뀌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순서 이거를 거꾸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지기가 대단히 거의 어렵습니다. 왜요?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1순위가 되는 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돼.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돼. 이와 같은 의무감이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령 안에 의무감으로만 꽉 차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의무감 필요합니다. 신앙적 의무 필요합니다.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또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거가 뭐 신앙적 의무감이 앞서 있어서 그 신앙적 의무감만 이 가슴 속에 꽉 차게 되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예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게 되면 즉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보다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 이게 먼저 앞서게 되면 그때부터 예배는 기쁨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충만함을 얻는 것보다 마치 출석부장 찍는 것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다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드려야 됩니다.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올바로 예배드리는 게 뭔데요? 이렇게 하고 눈 감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올바로 예배드리는 겁니까?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그게 답니까?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올바른 예배입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려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여기 담으려고 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셔야죠. 지난 몇 주간 동안 교회 소식 시간에 공적인 예배 참석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왜 강조했습니까? 단순히 사람 숫자, 예배 출석하는 사람 숫자 몇 명 늘리려고 하는 그게 목적입니까? 그게 궁극적인 겁니까? 아니죠. 공예배를 더 많이, 더 열심히 참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충만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먼저이고 훨씬 더 중요한데, 저기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무엇으로 택하셨다고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참고로 6절 전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민, 이 성민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민이라는 표현도 따로 해석을 하고 적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자기 기업의 백성 이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표현에서 이 기업이란 말이 핵심인데요. 기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죠. 세굴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 특별한 보석, 귀중한 소유물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 세굴라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 이 뜻이 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특별한 보석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특별한 보수로 여기신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단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인지 아니?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여기시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 아, 하나님의 보석, 아유, 그건 좀 아닌 거. 제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보석이 되겠습니까? 그건 좀 과장인 것 같네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홍사용 시인이 쓴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참고로 홍사용 시인은요,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 같은 그 항일 시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제강점기 후반에 아주 많은 시인들이 친일 활동을 했을 때 이 홍사용 시인은 전혀 친일 활동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시인들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홍사용 시인이 쓴 나는 왕이로소이다 라는 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중약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소이다. 여러분, 비록 나라 잃어버린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 개인으로 볼 때도 너무나 불행합니다. 삶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어머니에게만큼은 그 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그게 틀림없는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들 각자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입니다. 아이,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아니,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며 활짝 웃으시면서 진심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두 번째 대답.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2절로 13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인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은요, 방금 살펴본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과 동전의 양면처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만약 너희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란다, 너희는 보석 같은 존재란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너희라도, 그렇게 귀해도 복은 너희들에게 내려줄 수 없단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게 맞습니까? 뻥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존재,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기 보셔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증명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 같은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맞을까요?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복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사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3절로 15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너희 중에 남녀와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읽은 본문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약속하신 구체적인 세 가지 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복, 물질의 복입니다. 저길 보셔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그 다음 무엇을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단순히 먹을 양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물질, 물질의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쓸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 물론 물질에만 집착한다든지 혹은 다른 기도 다 제쳐두고 오직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헛되게 사용한다든지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물질의 복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약속하신 구체적인 복, 번성의 복이에요. 저길 보세요. 너희 중에 남녀와 짐승의 암수에 무엇이 없을 거라고요?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생육한다는 표현은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약속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하는 이 번성의 복은요, 역사의 시작부터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인데,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번성의 복에 대해서 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 뭐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당연히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번성의 복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예만 들으면 보건복지부 2010년 통계를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불임 부부가 약 200만 쌍 정도라고 합니다. 여덟 가정 중에 한 가정꼴로 자녀가 없는 거예요. 1990년도에는 우리나라 불임률이 약 3%였는데 2010년에는 무려 14%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보면서 뭘 느끼셔요? 세상이 정말 이 자연 환경이 너무 파괴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건강해지지 못한 거야.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근데 이런 통계를 보면서, 이런 통계를 대면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태예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가운데 자녀 선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 또 결혼한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운데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약속하신 구체적인 복, 건강의 복, 강건의 복입니다. 저기를 보세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 그렇죠. 물질의 복과 번성의 복과 그 밖에 여러 가지 복들 다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강건의 복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게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강건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본인 그리고 가족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의사가 고치는 것 같고 또 약으로 또 수술로 병을 고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의 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물질의 복과 번성의 복과 강건의 복을 말씀 그대로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